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있어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거나 또는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가운데 만약 어떤 학생이 자신이 공부하는 명확한 목표와 이유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요령껏 잘 찍어 시험이라는 위기만을 넘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치열했던 3년이라는 시간은 그 학생에 있어 정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 아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을 앞으로의 대학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학생다운 학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명기 28장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는 복과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단순히 읽어본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까? 가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만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 그리고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칠지 모르고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실패한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죄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화에 대한 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58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58절은 하나님의 화를 받고 더 나아가 화의 사람이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서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애굽의 경우 이를 무시했고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 되어 그 기준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사실 애굽과 같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릴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크고 오래며 그 질병은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과 질병 역시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는 화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6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게로 가져다가 라는 뜻은 너에게로 돌아오게 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리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러붙게 하사 이스라엘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가운데 사용되었던 질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린 재앙 중에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축을 괴롭히는 온역과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온역과 악성 종기로 인해 애굽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애굽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병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그 질병들로부터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을 심판하던 그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병들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질병들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여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질병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질병들과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62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62절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한 모세도 신명기 1장 10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였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던 백성들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또한 사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신 그 이유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길에서 떠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던 이스라엘 숫자는 줄어들고 얼마 남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 마트를 사용해 그들도 거의 죽은 자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줄어들고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도 뽑힐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처럼 악인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인데 열방 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심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뽑힌다라는 뜻은 나라가 망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업을 삼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났던 가나안의 일곱 족속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 어떻게 하실지 64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흩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약속의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시 갈대아 우르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목석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뽑혀 흩어짐으로 우상을 섬기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6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5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제일 먼저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에 쉰다라는 표현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후에 피곤한 다리를 뻗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쉴 만한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계속 떠돌아 다녀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다시 노동과 학대를 당하며 잠시도 쉬지 못하는 상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며 정신을 산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떨게 하다라는 것은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근심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눈을 쇠하게 한다라는 것은 육체가 쇠약해진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한 채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산란케 한다라는 의미는 갈망 또는 영혼의 번민으로,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닌 주위의 여러 우상들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징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6절과 67절을 통해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산란한 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6절에서 67절입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자신의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으로 느껴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로 인해 단 한순간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삶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밤을 기다리게 되고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당시 고대 사고방식에서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전염병과 질병이 밤에 이동해 마을을 덮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아침이 되었을 때 밤을 기다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 괴로운 지금의 순간이 빨리 끝나고 평안한 시간이 오기만을 절실히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당하는 화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배에 싣고라는 표현은 고대에 흔하던 노예 무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돌아가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서의 삶은 다시 포로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적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팔려고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종으로 팔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무너질 대로 무너져 노예로도 팔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8절부터 68절까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질병들까지 내리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이제는 남은 자가 얼마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뽑혀 만민 중에 포로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받던 애굽처럼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처럼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도덕이나 양심, 교회의 종교적인 전통의 많은 행동 중에 하나를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존재적인 답일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답이며 우리의 불순종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경외함으로 채워 기꺼이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제는 불안과 절망, 생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전부였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렸고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 없어져 버려 자신들의 삶이 힘든 나머지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길 바라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을 통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되고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혹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안식을 찾을 수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지금의 고단함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닌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다시 구원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자신을 노예로 팔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상한 몸은 노동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을 통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화의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 신명기 28장 복과 화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말씀을 읽으면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화에 대한 말씀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은 이 땅 가운데 한 장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말씀이 화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내용보다 3배 이상 긴 이야기를 통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길고 구체적인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내용보다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화의 사람이 되어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화의 사람이 아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과 화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복과 화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느냐, 화의 사람이 되느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진정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의 자녀처럼 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 앞에 놓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때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눈앞에 있는 나의 욕심을 탐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나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